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월 안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동 성사로 교착상태에 놓였던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연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오랜 기간 동안 밀고 당기는 그런 여정만에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왔던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돌파구가 마련된 그 계기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소식은 8일 오후 백악관을 방문한 한국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용 특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김정은 said he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Kim pledged.
네, 이 정 특사 영어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앞으로 어떤 핵과 미사일 실험도 중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 정의용 실장 발표 내용을 들어보셨는데요.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양측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윤국한 기자가 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북한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해서 들은 얘기를 백악관에 설명하기 위해서 방미를 했죠.
네네.
그 앞서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사실상 합의한 내용에 해당되는데요.
네.
6개 항의 보도문을 발표했었습니다. 그 6개 항 중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대화 중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겠다. 고 네. 약속했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에 전해지면서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출발점으로 언급했던 조건들을 충족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네.
이에 따라서 미북 간의 이제 탐색적인 대화가 협상에 앞서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어떤 관측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백악관을 방문해서 그 김 위원장 면담 결과 그리고 또 김 위원장이 전한 메시지를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른 시일 안에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수락을 한 겁니다.
네.
바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미북 간의 그야말로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성사되게 된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상회담도 이제 확정된 것은 5월까지 하겠다라고 된 것이지만 4월에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
그런데 정의용 실장은 4월 말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들어서 5월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고 이렇게 해서 5월로 갔는데요. 이 그야말로 실무 차원의 미북 간의 어떤 탐색적인 대화는 전혀 거치지 않고
네네.
고위급, 그것도 고위급이라고 할 수도 없는 최고위급, 그러니까 정상 수준의 회담이, 만남이 성사가 된 겁니다. 이것은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실무 수준의 핵 문제 논의로는 북한 핵 문제를 풀기는 정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네.
가능하다고 해도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왔거든요.
네.
이 정상 수준에서 뭔가 통 크게 주고받으면서 해결을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스타일이 반영된 그런 정상회담 합의였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저녁에 주요 그 텔레비전 방송들이 종합뉴스를 할 때 이때 마침 이 얘기가 막 등장한 그때고 백악관에서 이거 움직임이 이렇게 포착이 돼서 기자들이 미국의 그때 큰 뉴스는 이제 그 철강 무역으로 인한 그 갈등 문제가 주요 보도건이었는데 바로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백악관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던지고 그다음에 뉴스로 들어간 걸 보면 미국 언론들도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던 그런 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정상회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통상 양국 간 실무회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정상회담으로 가고 또 미국이 이걸 받아들였다. 이걸 과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정상회담은 상당히 좀 그동안의 과정 또 미국과 북한 간의 그동안의 그 여러 가지 긴장 상황 이런 걸 보면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먼저 실무회담을 합니다. 네. 양측의 그 외교장관이든 무슨 그 담당 국장들이 만나서들 얘기를 하고 이것이 다 해결이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이런 것을 이제 일종의 뭐 도장을 찍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정상회담을 해서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인데요. 네.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핵이다, 뭐 군사적 긴장 상황 이런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정상회담을 먼저 해서 지금 하기로 한 건데요. 이것은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역시 그 실무회담을 통해서는 그동안 이런 것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육자회담이든 여러 가지 그 실무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무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그 생각지 못한 사건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무회담이 붙는 이런 걸로 가지는 건데요. 이것은 그 남북 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도 남북 간의 여러 분단, 긴장, 군사 상황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최고위 간에 먼저 하고서 그다음에 실무회담이 따라온 적이 있는데요. 역시 북한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참조로 말씀드리면 이건 그 최초로 그 미국 정상회담이자 미국의 그 현직 대통령이 북한 그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그 경우입니다. 지난 20년간 그 미북 간에 몇 가지 그 고위급 접촉 회동이 있었는데요. 1993년에는 그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1차 그 북한 핵위기 때 그 미국의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핵위기가 당시 좀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역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간 거고요. 네. 또 2000년 10월에는 북한의 그 조명록 차수가 그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서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서 이것이 아직까지는 최고위급 양국 당국가 간의 그 접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해 그 미국의 그 클린턴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하자. 그래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그해 그 평양에 파견을 하고 양측이 합의를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자 그렇게 됐는데 당시가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말이고 또 한반도 말고 중동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린턴 대통령이 그해 12월 이것을 이제 그 평양에 안 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해서 결국은 이제 그 예정되던 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5월에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역사상 미북 역사상 최초의 그 미국 대통령 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는 최초의 정상회담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향이 상당히 여러 면에서 유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렇고 상당히 파격적인 스타일입니다. 사실 북한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북한은 말하자면 1인 지배체제고 독재체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독단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제도가 말하자면 잘 짜여져 있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서 대부분의 결정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말하자면 정책 결정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말하자면 각각의 개별적인 의견들은 듣되 본인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고
네.
이번에도 말하자면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듣고 사실상 전격적으로 그 회담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런 전격적인 스타일 이것이 이번 회담 성사에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고요.
예.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또 일리가 있는 것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실무 수준에서의 협상으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 핵 문제가 1, 2년 끌어온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치적인 자신의 결단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뭔가 통 큰 결단을 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앞서서 전임 정부에서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또 해결하겠다라고 몇 차례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톱다운 형식, 그러니까 아래서 위로 가지 않고 위에서 전격적으로 결정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번 정상회담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좀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 정상회담 소식을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측이 발표를 하지 않고 왜 한국 특사인 정의용 실장이 하게 됐나요?
네, 이것이 좀 다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니까 원칙대로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거나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
네.
건데요. 지금 오히려 한국에서 특사로 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저 언론 보도를 봤더니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 오후 4시 15분에 지금 들어가서 45분간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면담을 했는데요. 거기서 정의용 실장이 지난번에 평양 갔을 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답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능한 빨리 만나고 싶다. 이런 김정은 위원장 뜻을 전하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언급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 실장도 지난번에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4시간가량 만나봤으니까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한 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보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고 또 진정성이 느껴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조심해야 하지만 김 위원장에 대한 우리 판단을 미국이 받아주고 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국이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즉석에서 좋다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정 실장에게 한국 대표 이름으로 백악관에 직접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정의용 실장이 한 2시간 뒤에 이걸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입니다.
네. 나중에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것을 확인하는 또 그런 과정이 있기는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의지가 있었다고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거기에 또 상응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양측이 의견이 소통이 전달이 안 됐으면 아무런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국 정부가 중요한 기능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이 상당한 수의 외신들이 이번 사안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이지만 1월 초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올림픽 참가를 사실상 선언을 하고 또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도 제안을 하고
네.
이런 이후에 한국 정부가 보여준 발빠른 움직임 그리고 매우 기민하고 신중한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의 결과를 가져왔다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네.
남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거쳐서 그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이어졌고요.
네.
또 올림픽과 관련해서 북한 측의 고위급 대표단이 방북했을 때, 특히 그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네. 김정은 위원장의 네. 여동생이 네. 특사로 파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폐회식에는 북한의 대남 관계를 총괄하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이 여기에 들인 한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면담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 정부의 최고의 의사결정자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그 조명근 한국 통일부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같이 붙어 다녔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했고요. 또 그 이 특사단이 돌아간 뒤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한 것 아닙니까?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수석 특사로 하고 서훈 국정원장이 포함됐고 이렇게 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허심탄회하게 4시간 넘게 말하자면 면담과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하자면 그 발언들 이런 주요 발언들이 나온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미국에까지 전달되면서 정상회담을 이끌은 건데요. 이 과정을 보면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은 살얼음판 같다 그랬는데요. 남북관계를.
네.
정말로 신중하면서도 아주 신속하고 기민하게 움직인 것이 크게 말하자면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그 외신의 평가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다 또 쾌거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는 형식으로 성사가 됐는데요. 그러면 회담이 어디에서 열리게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평양에서 열리게 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미북 간의 그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그 정상회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말에 만난다,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는 뭐 정해졌습니다만은 아직 회담 장소 이것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서너 가지 장소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첫째는 뭐 미국의 수도죠, 그 워싱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의 수도인 평양. 또 이번에 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그 판문점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또 그 밖에도 그 제주도 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개인 휴양지가 있는 장소죠. 그 플로리다에 있는 마라라고 이렇게 한 서너 가지가 그 거론되고 있는데요. 지금 막 그 미국과 북한 간에 그냥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만이 지금 정해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한 정상회담까지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과 북한이 서로 특사 또는 외무장관 이런 그 당국자들이 아마 서로 뭐 교차 방문이든 순차 방문이든 방문을 해서 구체적인 정상회담 일정 또 장소 의제 이런 거를 정하게 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장소도 아마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오늘은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특사들이 오가고 장소, 날짜 이런 것이 다 정해지고 하면 이제 회담이 열리게 될 텐데 회담이 열리면 어떤 문제들이 의제가 될지 이건 참 큰 궁금한 상황입니다.
예, 이 사실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이미 두 차례 열리긴 했지만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 한국 전쟁이 종료된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네.
사상 처음이고요.
네.
또 북한은 사실 그동안 줄곧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희망해 왔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난 2000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도 한 차례 정상회담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나 그때 어떤 미국 내 정치적 사정으로 사실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번에 핵심적인 의제는 물론 북한의 핵폐기가 될 겁니다.
네.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그 핵폐기를 말하자면 중심으로 해서 지난 70년 동안 계속되어 온 미국과 북한 간의 냉전 체제 하에서의 말하자면 적대 관계, 이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틀에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네.
그 적대관계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아직까지 휴전 상태로 남아있는 한국전쟁 이것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좀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해서 수교로 이어지는 문제.
네.
이것까지 큰 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이 말하자면 한반도 정세를 말하자면 항구적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말하자면 일대 분수령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는 사실상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오게 돼서 그래서 정상국가로서 활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행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냉전 관계가 있는 이 미북 관계 이것이 해소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남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북한, 또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 일본 이런 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체의 어떤 그 평화의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것인데 그러면 뭐 모두 다 이것이 그 윈윈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런데 좀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도 논의가 되고 또 석방이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현재 그 북한에는 그 미국인 그 세 명이 그 억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과거 그 침례교 목사였던 그 김동철 씨가 억류돼 있고요. 또 평양 그 과학기술 때 그 초빙 교수였던 김상덕 씨 그리고 그 이 학교의 그 직원이었던 김학송 씨 등 세 명 있고요. 특히 그 김동철 씨는 지난 2년 이상 벌써 수감돼 있어서 북한에 지금 최장 기간 억류된 그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미 의회 또 미 행정부에서도 이 사람들을 그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계속 그 압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그 미북 간의 그 역사적인 그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고 나서 일본 언론이 이런 기류를 타서 이번 계기에 이 사람들이 풀려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정치적인 계기 좋은 분위기가 되면은 북한이 이건 풀어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특사 또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되면은 거기에 발맞춰서 미국인들을 풀어주고 이것이 그 미북 관계 개선에 어떤 좋은 호재로 되지 않을까 이런 그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그 남북 간 간의 뭐 정상회담에 앞서서 특사가 이미 오가고 했는데요. 미북 간에도 그러면 이제 특사가 오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특사가 될지 아니면 고위급 대표단이 될지 그 형식이야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가령 방금 얘기했던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할 가능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전에.
네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석방된 미국인들을 말하자면 인도하기 위해서 미국의 고위 관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네.
가령 틸러슨 국무장관이 그 김에 평양을 방문해서 말하자면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무적인 문제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네.
석방되는 미국인들과 함께 미국으로 귀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실무진보다는 장관급에서 그동안 좀 이뤄진 것이 맞았습니다.
네.
그 2000년에 말하자면 클린턴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논의했을 당시에도 미국에서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이번에도 아마 틸러슨 장관이 조만간 말하자면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와도 전혀 놀랄 일이 네. 아닐 겁니다.
네.
북한으로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기 위해서 특사를 파견하게 될 겁니다.
네.
일부 홍콩 언론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당 부부장이 워싱턴을 특사로 방문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사 교환 또는 고위급 대표단의 워싱턴과 평양 방문도 한 차례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네.
아마도 몇 차례 오갈 것이고요. 이제 미국과 북한 간에는 실무뿐만 아니라 고위급 수준에서도 확실한 대화 채널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이런 채널들이 활발하게 그 가동이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미국의 반응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제 의회 반응, 정치권 또 미국의 전문가들 반응을 좀 최영기 기자가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의회 전문가?
네, 1차적으로는 뭐 의회, 정치권, 뭐 언론 전부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제의한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고 또 이와 그보다 더 놀랄 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그것을 수용을 해서 5월 말에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그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굉장히 그 놀랄 일이다 이런 그 반응이 있고요.
예.
여기 대해서 뭐 아직 그 오랜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만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일종의 그 조심스러운 낙관과 기대 또 불안감이 같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놀라긴 하면서도 이것이 큰 그 어떤 계기 돌파구가 돼서 한반도 긴장 상황 또 비핵화 문제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틀림없이 있고요. 동시에 신중론, 과거에도 북한과 어떤 돌파구 이런 걸 마련해서 했지만 또 육자회담 이런 것도 해봤지만 이것이 번번이 다 그 실패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확실하게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 또한 계속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미 상원의원들이 그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서한을 보내면서 북한에 대해서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히 그 미북 대화가 되더라도 북한의 그 핵 미사일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폐기될 때까지 압박의 그 긴장을 놓치지 마라 이런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사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그 예상을 했던 전문가들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늘 뭐 그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런저런 논평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상황은 그렇게 상식적인 수준의 말하자면 전망과 예측으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수락을 한 것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도 그렇고 또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사실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사안 아니었습니까?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정례적이고 또 그 방어 차원의 연습이라는 걸 이해한다라고 한 겁니다.
네.
이것은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연합 훈련을 놓고 남북한 그리고 미북 간의 첨예한 긴장이 1년에도 몇 차례 계속돼 왔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실 굉장히 말하자면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일입니다.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문가들 역시 이 사안을 상당히 놀랍고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보면 여러 차례 협상이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미북 간에.
네, 네.
물론 정상 수준에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여러 차례 협상이 있었고 또 합의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또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말하자면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협상의 그 말하자면 합의 내용들을 깬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론을 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지금 그 의회와 전문가들의 그 입장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정부 측에서도 아직까지는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 계속 대북 제재를 한다. 즉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그 이번에 그 정상회담 그 발표를 하면서 바로 밝힌 것이 있는데요. 익명의 이제 고위 소식통 이렇게 그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그 실질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는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제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얼마 전에 그 미국의 그 대북 제재를 총괄하고 있는 문우신 그 재무장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할 때까지는 전력을 다해서 제재하고 압박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데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건 우선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장애물들 여러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 지금 방금 최은기 기자가 얘기했던 체제 해제 문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핵화가 완료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겠다 한다면은 상당히 말하자면 여기에 거부감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이 정상회담에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말하자면 조건 없는 비핵화를 하기로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고
네.
또 그에 앞서서 이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좀 그 이례적인 사안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그 2단계 비핵화 그 론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핵을 동결하면서 그 말하자면 그 비핵화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국제사회와 협의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말하자면 북한이 원하는 말하자면 그 대가도 일정 수준 말하자면 그 논의를 하면서 나아가겠다라는 것인데
네.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그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제재를 중간에 말하자면 일부 완화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사안이고요. 사실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2.13 합의가 사실 붕괴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이 핵 동결을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검증하느냐 하는 검증 방식을 놓고 사실 9.19 합의의 2.13 말하자면 합의 이행 과정이 말하자면 좌초가 된 것이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북한이 말하자면 핵시설이라든지 핵무기가 그때 당시 10여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겁니다.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찾아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양측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말하자면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주변국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이번에 그 미북 정상회담 하겠다는 소식 어떻게 접하고 있나요?
네, 그동안 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그 주변국들이 그 유엔 안보리 그 대부분 그 회원국들에서 전부 다들 그 대북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그 북한의 그 압박, 그 제재 이런 것을 그 가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주변국들에서도 대북 압박 제재를 가하지만 압박 쪽에 좀 그 주안점을 둔 나라도 있고 압박은 하지만 그래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된다 이런 쪽도 많았는데요. 대화를 쪽 그 무게를 둔 쪽은 주로 이제 그 중국, 한국, 러시아 쪽이고요. 일본과 미국은 상대적으로는 압박 쪽에 좀 무게를 둔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격적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 중국, 러시아 또 한국도 그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고요. 일본은 약간 좀 당황하는 이런 그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언론 발표를 보면은 그동안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그 정상회담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수용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이 신속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도 시진핑 주석하고도 전화하고 또 일본에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적극적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에서 그 주목을 끄는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 주석이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보니까 시 주석의 말한 그런 판단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입증을 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그야말로 이례적인 그런 발언을 그러네요. 한 것이었는데요.
네.
그 중국에 말하자면 중재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은 대화, 미북 간 대화 말하자면 그 권고를 사실상 이제 흔쾌하게 받아들인 거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나름의 입장 설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사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난 7년 정도 집권 7년 차를 맞았는데요.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첫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죠. 7년이 된 국가 정상이 아직도 한 번도 외국 지도자와 회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데요. 그리고 두 번째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북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외교 무대 데뷔를 끝내고 이어서 말하자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아베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지 않더라도 아마도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일본의 그 정상들이 회담을 말하자면 제안할 가능성이 많고요. 이것이 한반도에서의 말하자면 큰 획기적인 어떤 그 분기점이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언론의 반응이 어떤지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언론의 반응은 대단히 그 깜짝 놀라는 그런 그 흥분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그 CNN 방송은 이번 그 백악관에서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현장을 그 생중계했고요. 또 AP통신은 그 미북 간의 그 정상 만남이 그 성사되면 북한 지도자와 미국 현지 대통령 간의 첫 만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뉴욕타임스 신문도 이것이 그동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화형과 분노 또 뭐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도박이다 이렇게 상당히 그 흥분되고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월 말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